여러분 삶에 뭐 다 만족한 건 아니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불만족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불만족이 불평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불만족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그것을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부정의함을 볼 때 내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부정의함을 볼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두 가지 동시에 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주제인데 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대방에 대한 혹은 나 개인적인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족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은 기도할 때 보시면 그런 것들을 먼저 대면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쌓인 불만족, 이게 뭐 밖에서 오는 거죠. 실은 그것 때문에 여기 불만족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세상의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이걸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고 기도할 때는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상황들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대면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우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생겼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직감을 하고 천사들임을 직감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곧 자녀가 생길 거다,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뭐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자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100세에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거고 그걸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신다는 거죠. 이 단어가 꼭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상의하실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대화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삐치실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도 삐칠 때가 있고 모세가 삐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도 있고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의 근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이 될지라 열방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더 발전된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한 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죄악이었던 경중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하신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천사 안 내려보내셔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신중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그가 넘어지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이야기만 던져놓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갑니다. 이제 롯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화가 축약되는데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긴급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은 중보기도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독대를 신청합니다. 자,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죠.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표현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따집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마음이 답답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의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동방 왕들과의 전투에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외된 자인 하갈,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 어떤 다른 미사여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따지려면 이렇게 따져보세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한 문장에 하나님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처우하시면 부당합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기도가 이어지지만,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24절 다 같이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최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거기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눈으로 생각할 때.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50명 얘기해놓고 조금 있다가 45명, 5명을 줄여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랑 딜을 하죠. 그 다음에 40명, 그런데 또 마음이 불안했는지 30명, 또 불안했는지 20명, 또 불안했는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아니하실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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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려 5번이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를 반복했지만, 번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스, 그래, 그래. 30명까지 인원수가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속 번복하는 거를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심중을 살피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의인을 높이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지만, 어? 45명도 된다? 40명도 된다? 30명도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져가는 중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숫자는 50명인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인적인 불만족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그게 과연 처음에는 불만족으로 시작됐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만족이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타게 만드는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서 자신도 타고 남도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뛰쳐가기 이전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천사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숫자를 다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10명까지요. 10명까지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앞세워서 방자하게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따지면서도 자 27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따질 때도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여쁘게 보셨는지 따지지만 사실은 그 내용도 소돔과 고모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인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숫자의 의인들. 그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겸손한 자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과 오만 방자한 것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것과 오만 방자한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 방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상황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 방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담대한 기도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담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아브라함의 중심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담대하게 중보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거죠. 온유는 겸손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마음 가운데 뭐라고 꾸물꾸물 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방법, 프로그램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 그 사람에게 열쇠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롯을 그 정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롯이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롯은 실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악의 한복판인 소돔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눈에 좋은 곳에 간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의 온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서 그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죠. 롯은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남색하겠다는 마을 불량배들에게서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하는 비굴함까지 보입니다. 이건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롯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탈출을 하면서도 소돔에 대한 고모라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쳐다보다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의 행동을 배운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종족 번성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천륜을 어기는 근친상간을 합니다.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롯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롯 하나 때문에 시작된 중보기도였습니다. 롯 하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하속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인원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아브라함은 삼촌, 롯은 조카.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상할 만한데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베풉니다. 조카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재산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땅을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북하면 나는 남으로 내려가고 네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해. 성경은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제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요한 땅인 것 같아서 롯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눈으로만 풍족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당시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에 다섯 왕들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침공을 했을 때 목숨을 내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을 하고 동맹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롯을 구해냅니다. 이렇게까지 롯을 사랑했어요. 조카 롯은 사실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어리고 삼촌을 상대로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세상의 문화에도 타협하면서 즐기고 사는 그냥 그렇고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며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지 눈에 좋은 대로 욕심을 채워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더니 꼴 좋다, 고소하다. 말은 뭐 전화 걸어서 힘들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고소해서 꼴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죠. 조카 롯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조카 롯을 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야 내 종들아 천사들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겠냐. 이제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뭔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이 정도면 좀 나오지 않겠냐. 중학교는 좀 졸업할 수준이 아니냐.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먼 옛날로 거슬러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죠. 하란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롯이 잘한 것이 인생에 딱 하나 있다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잘 따랐나 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란 땅을 떠나는데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떠난 딱 한 가정이 있다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좋게 보시고 이끌어 나간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땅을 떠난 거죠. 그 믿음의 시작을 계속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헌신과 고백,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헌신과 결단과 믿음이라도 기도라도 그건 너무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뭔가 단서라도 드려야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작정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의가 걸레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롯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길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얘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데 아버지도 죽고 나를 따라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힘들고 지루합니다. 나의 행복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먼 선교지를 위해서,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눈물이 있을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이웃들을 위해서, 목장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나의 마음에 때로는 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까?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면서 공감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이 표출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는 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런 간절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의 도시가 이렇게 멸망한 예가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중보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진실한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혹시 아브라함이 일곱 명을 얘기했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여섯 명을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이 다섯 명을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세 명을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롯을 생각하며 적어도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을 것인데,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롯을 의인이라고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구절이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9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유보시킬 수 있는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실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의 온 가족들 중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롯의 미래 사위들은 소돔과 멸망의 예언을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롯의 가정이 어땠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왜 베드로 후서에서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그 타락한 도시, 서로 울부짖고 서로 물어뜯는 그 죄악의 소리, 이게 하나님께 상달됐죠. 얼마나 롯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았으면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분장해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동네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남색하겠다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우리의 딸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땅에 간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입니까? 실패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장인 19장 말씀임.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롯도 의인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듯이 롯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의 한복판에서 롯을 탈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시려고 내 종에게,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이거 이야기 안 할 거야? 한번 테스트해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평생에 기도하는 자들로서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누군가 멸망의 문턱에서 소망의 문턱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죄성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타락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며 능력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형편없는 조카 롯을 위해서 이런 담대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24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번 따라 보십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언급하시며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세상의 상황과 물질과 권세들은 눈에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거대한 세상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를 보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가 롯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용기를 붙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가정과 가문을 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내 기도가 한 도시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도시의 멸망을 유보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특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세상의 부정의와 내 불만족을 불평으로 쏟아내는 것이 문제이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만족과 불평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